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소수자 인권하고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포괄적이면서 자세하게.
저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이제 중심적으로 시작을 한 건 2004년부터 였고 그때 이제 진보정당 안에 성소수자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 이후 이제 성소수자 의제를 그 진보정당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제도정치 영역에서 의제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뭐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입법을 좀 주도적으로 해왔다던가 그다음에 뭐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관련한 좀 의제들을 만들어낸 것 그것은 뭐 법안을 만들어내거나 이거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대통령 선거나 총선 등에서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자기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활동들 2007년부터 저희가 2008년 총선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후보를 총선 후보로 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후보의 총선 준비를 계속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2007년 말에 한국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의 중요한 싸움이었던 차별금지법 싸움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성소수자의 성소수자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는 그 항목이 차별금지법 조항에 포함되게 하는 싸움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최초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후보로 레즈비언 후보로 뭐 성소수자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의 활동의 주요한 내용은 그때 총선 후보로서 이 지역 안에서 의제화시켰던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나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로 지역 안에서 어떻게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꼭 성소수자 의제만은 아니고 다양한 소수자들 관련한 의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제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실천하고 또 핵심적으로는 여전히 성소수자로서 어떤 그 성정치적인 그 입장들도 동네 안에서 지역 안에서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그 살려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제 노인복지 쪽에 좀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서비스 노동이라고 해서 복지 영역에서 소위 이제 그 활동가로 복지 영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굉장히 많은 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 그다음에 뭐 노인 돌보는 그 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동 돌봄, 환자들 돌봄, 이런 돌봄 활동을 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나도 이제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활동.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가능하면 나는 이 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2004년부터 2004년부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했었고요. 처음에 들어갔던 곳은 레즈비언 인권 그룹이었고 그렇게 사다가 중간에 나와서 그 레즈비언 대중 단체를 만들려고 했었고 좀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섹슈얼리티와 레즈비언 시민권 관련해서 같이 사람들이랑 연구 모임을 하다가 2007년에 차별금지법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활동을 벌여서 뭐 무지개 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총선을 같이 하고 근데 거기서 좀 가능성을 본 거죠.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연대체가 만들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도 그 이전에 그 개별적인 단체 활동으로서는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차별, 성소수자 차별 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문제라는 게 어떤 개별 단체들 활동만으로 좀 풀기 어려운 것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있었었는데, 진보신당이 그 창당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정치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같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그 위원장을 맡아서 하기 시작을 했고, 당에 와서 했던 게 HIV/AIDS 감염인들의 노동권을 좀 그 관련해서 이제 ILO 국제 기준이 처음으로 이제 민주노총이 들어가서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잘, 우리 사회에서 좀 내부적으로 잘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다른 그 노동권 관련해 가지고 좀 활동하고 있는 게 있고, 단지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이제 소수자들 다양한 1인 가족의 뭐 다양한 가족들의 주거권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했었고,
뭐 그 한국 정치 사회 다 논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한국 사회 이제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체제, 기존 사회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그 열심히 노력을 해오신 그 성소수자 의제나 사안은 그 스펙트럼에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1900년대 후반에 와서나 정권교체가 되고 이런 게 있었고,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이제 그 이전에 60년대, 70년대, 1960년, 70년에 어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80년대에 소위 이제 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민중들의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속에서, 민주화 운동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도 1993년부터 성소수자의 정체성으로 인권운동이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한 15년 정도 계속되다가 2000년부터 진보 정당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성소수자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2004년이고 그런 이제 정치적인 맥락을 좀.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1987년, 90년 후반 정도까지 거의 일당이 계속 그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의 뭐 일당 독재라고 말하기에는 어쨌든 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성숙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한 당이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는 그런 거였다.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그러다가 그 김대중이 97년 소위 정권 교체를, 제대로 된 정권 교체라는 게 이루어진 게 90년대 중후반에 가서야 처음으로 그 제일 야당에게 정권 교체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요 야당이 한 10년 정도 집권을 하다가 다시 지금 또 보수 여당 쪽으로 회귀된 상태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저 뭐 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일 보수당과 그 다음에 소위 덜 보수적인 그 두 당. 물론 이제 자기네들은 뭐 민주니 진보니를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진보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둘 다 다 더 보수, 좀 덜 보수 이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수자의 의제를 정치화시킨 곳이 민주노동당과 그 이후에 이제 진보신당이라고 한다면, 두 당은 좌파 정당을 이제 그 지향하는 정당이고, 그 상당히 왼쪽인 거죠. 상당히 왼쪽이고, 소위 성소수자 의제를 구체적으로 자기 의제화하거나 그 안에 성소수자 위원회를 갖거나 뭐 성소수자로서 출마를 하거나 뭐 이런 데들은 이 좌파 정당 안에서만 해왔던 거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이 상당히 좌파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정치 운동은 상당히 좌파 정치랑 결합하고 있다.
일단 성소수자 운동이나 성소수자 라는 어떤 인구 자체가 등장한 거는 이제 이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랑 어떤 자유주의 물결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연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뭐 관련이 없고 성소수자 운동 자체가 어떤 그 말씀 이분은 그 보수적이라고,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라는 것들이 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당 집권기에 그게 가능하긴 했었는데, 어쨌든지 이 좌파 정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성소수자 의제 같은 것들을 거의 잘 뭐 자기 의제화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그게 좌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처음 시작했던 분이 이분이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돼야 된다 어떤 식으로 가져갔던 거 강행했던 게 이때 이 좌파 정당에서. 왜냐하면 당시 그 민주노동당에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성보수적인 어떤 그런 색채에 반대한 당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우리의 그거에 대한 그 의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좀 더 당에서 이제 외부로도 공식적으로 표출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나 이론으로 그 심지어 진보 정당조차도 보수적일 수 있는 그 성 정치나 성별,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모델이랄까 그 틀은 빌려오는 건지 만들어내는 건지.
첫 번째 질문. 네, 심지어 진보정당 안에서도 성보수적인 그런 입장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이나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특성이 있겠죠. 뭐 유교적 전통이라던가 아주 그 극단적인 가족주의 이런 것 속에서 서구랑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그 뭐 가족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만으로 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성보수주의나 가족주의는 나는 자본주의랑 같이 간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좌파적인 운동을 하는 성정치 활동가로서 이것을 단순히 뭐 가족주의나 성소수자도 인권이다 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족주의, 그 다음에 이성의 중심주의, 또 가부장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체제가 자본주의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그 소위 이제 쓸모있는 노동자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체제를 계속 강화하는 이것으로 간다는 것을 핵심적인 그 관점으로 하면서, 가족주의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정상의 시민과 비정상의 시민으로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그것이 좌파 정당의 어떤 반자본주의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측면도 있고.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운동은 미국 사회의 성소수자 운동이랑 되게 유사해요. 그 정체성 중심의 LGBT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커밍아웃하고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거기 내에서 우리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뭐 서로 상주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유사한데,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했던 거나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나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커뮤니티에서만 바깥에서는 얘기는 안 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도우면은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어떤 그런 식의 구조가 있다, 블록화되는 구조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정치활동을 하시는 어떤 이런 분들이 자본주의까지 하시는 거는 이게 정체성 중심 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권리를 유지한다, 저 성소수자도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지금 문제가 되냐, 그냥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사회적으로 뭐 조금 다른 뭐 이런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결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정체성 중심의 운동 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성소수자위원회라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이게 민주노동당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진보신당으로 분당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성소수자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그냥 뭐라고 해야지 배려받는 차원에서만 배분되고, 그게 우리 성소수자가 의지 나오면 그냥 우리가 부문운동으로서만 그것으로 활용할 뿐이지 그게 전체적인 이슈화가 전혀 되지가 않고 의제로서 활용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게 나왔던 게 섹슈얼리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성소수자나 어떤 정치화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제고 다양한 이주노동자나 뭐 이주여성이나 뭐 성매여 굉장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의제화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소수자들의 주거권, 노동권에서 보편적인 어떤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권리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자본주의가 가능하게 준 우리 성소수자의 정의나 정체성은 또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극복을 하고 투쟁을 하시는지.
글쎄요. 자본주의가 인정을 하게 했을래나? 스스로를 정체화하게 했을래나? 자본주의는 그냥 경제체제인 거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추구들, 뭐 학문들, 담론들, 특히 이제 여성주의적인 추구들, 이런 것들 속에서 소위 정상의 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생긴 거죠. 그동안 유일하게 그 정상의 성으로 여겨졌던 이성애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생겼고, 그렇게 문제의식들이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그 각별한 사람들을 발견해낸 거지. 여러 문화에 다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데 아직 네이밍은 명명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 발견해냈던 거고, 그래서 소위 LGBT는 서구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 자체에서도 있었던 거고, 인도에서도 있었던 거고, 태국에서도 있었던 거고, 그런 건데, 물론 이제 무슨 서구의 학문의 덕분 때문에 내가 그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성소수자는 또 미국의 성소수자나 유럽의 성소수자는 다른 정체성의 무늬를 가지고 있고, 혹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나는 자본주의가 뭐, 그 성소수자들에게 그, 이제, 자기를 정체화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본주의는, 필요하다면 성소수자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 이용해 먹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가족중심주의를 활용해서 자본주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런 거라고 보여져요.
유리 거기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눈 적은 없어요.
뭐 다른 생각,
다른 그래서 어떤 사회를 바꾼다는 운동에 일단 같이 한다는 개념이니까,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성적 정체성과 종합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토의와 뭐 검토 끝에 뭐 활동을 한다는 생각은 일단 안 들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라는 게 전근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본주의라는 어떤 근대 공간 자체가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성소수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LGBT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굉장히 그러면 사회에서 분절적인 그런 존재여야 되느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냥 뭐 결혼제도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체제의 분절 속에서 맞춰져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쟁취하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분명히 어떤 작동하고 그 기존의 사회 구조와 같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는 결국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관계가 무엇이냐. 너무나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이런 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이념적으로 활동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념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 안에서, 이 지금 상황, 주어진 상황, 지금 이 세상, 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저는 사회운동을 시작한 핵심이 저는 예수쟁이에요. 신앙 때문이었고. 그렇고 그것은 저한테도 지금도 가장 핵심인 거고. 내가 뭐 과거의 형식의 그런 사회주의자라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활동가 혹은 뭐 페미니스트 그리고 예수쟁이 이건 나한테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내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할 때 하여튼 끊임없이 내가 이 뭐 그 자본주의 체제든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든 끊임없이 나는 소수자들을 지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올바르고 혹은 사회 전체 사회를 다 바꿔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여튼 사회 변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소수자, 더 약자, 더 소외돼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가 이게 내 기본적인 시선이고 일단 그게 행복하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그 변혁시켜 낼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에서 소위 진보 정당이라는 게 깃발 걸었다가 꺾이지 않고 이제 온 게 이제 10년밖에 안 되는 이런 속에서 그러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됐듯이 정말 여전히 그 10년의 성과가 또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 변혁이 뭐 성공을 하니 그 변혁이든 혁명이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많은 그 나와 비슷한 어떤 그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많은 그 활동들이 있죠. 그것은 뭐 생태운동일 수도 있고 무슨 인권운동일 수도 있고 혹은 무슨 뭐 그 전쟁 반대 운동일 수도 있고 페미니즘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성매매 운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그 각 분야별로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성숙해져 가면서 또 이제 서로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뭐 물론 그런 와중에서 자본주의는 지금 엄청난 위세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가끔씩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정말 망해줄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를 금융위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한 번씩 언뜻언뜻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그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계속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구멍들이 어떻게 네트워킹 되고 또 어떤 적절한 시기와 만나면서 사회가 뭐 완전히 변혁은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의 그 발전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발전인 거죠. 그 올바른 사회를 향한 것으로서의 발전을 때로는 아주 느리게 혹은 때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으로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그 어떤 경로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그 큰 경로는 모르겠어요. 그
밀크 영화를 보면서 원래 선거나 정당이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다가 본인이 출마를 그러면서 사실 정치가 한국 사회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모르는데 정당들이 워낙 고만고만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출마를 하시면서 어떤 데이제라는 책 속에서 그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좀 드러내서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어떤 우리 이해를 대변할 만한 정치인을 키우고 뭐 그럴 수 있는 의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출마했을 때 별로 1.100% 얻어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이번 지방선거 할 때 그 지역 정치인으로 그 같이 우리 의제를 풀 만한 정치인들을 만난 그런 것들 했었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근데 뭐 이제 데이제라는 게 얼마나 바꿀 수 있을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꼭 정당이나 뭐 이런 것들 문제로만 환원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치라는 거나 그 각 운동단체들이 활동을 한 것들이 어떻게 좀 네트워킹이 되고 그것들 총합적으로 모아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뭐 그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밖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이나 궁극적인 목표나 이제 이념이나 이상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나 정치적으로 이제 사회의 변혁을 위한 그 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현재 이제 구체적인 좀 더 실질적인 전략, 목표는 어떤 건지.
저는 지금 나이가 54이고 내가 사회운동을 해온 거는 한 87년부터 그러니까 한 24년 뭐 사회운동을 계속 해왔고, 진보정치 운동을 해온 건 10년, 그 중에서 이제 성소수자 운동을 중심으로 해온 건 이제 7년째 뭐 이런데, 뭐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지역이 나한테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이슈이고, 사실 성소수자 운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거였어요. 동네에 가서 이 의제를 가지고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고리가 전혀 없이 계속 허공에다 떠들어는 느낌이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도 절박하고 나로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절박한 운동이었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지난 총선을 통해서 저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종로를 출마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그 역할은 그렇게 해서 커밍아웃해서 한 지역에서 주장했던 그 바를 어떻게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낼 것인가. 물론 그때의 유권자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바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러면 그 약속을 내 나머지 삶에서 어떻게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가 나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성정치의 의제 그리고 진보의 다양한 의제들, 이것을 지역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가 내 나머지 삶에서의 그 내용일 것 같아요.
당에서 이제 성소수자 정치 의제에 동의하고 어떤 식으로 좀 정치적으로 잘해 정책이나 우리 의제 같은 걸 좀 더 활발하게 잘 만들어보자 이렇게 모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당이 망하든 좀 잘 가져가.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면은 이제 좀 보수적인 전통적인 특히 성별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하나 있고, 그리고 현실 정치 제도에서 특히 뭐 입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이나 제도가 없는 체제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전제하고 볼 때 성소수자로서 꼭 활동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 개인이든 커뮤니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제대로 온건하고 온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제 투쟁을 하고 싸워야 할 게 많은지.
당하는 차별을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살기로 한다면 상당히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차별을 구체적으로 아픔이든 뭐로 느끼면서 그 차별을 없애겠다고 작정하는 한 어려움과 동시에 당당하고 행복한.
한국의 LGBT라는 게 외국의 LGBT랑은 조금 다른 어떤 정치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 굉장히 크고, 근데 오프라인에서 바도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바를 하고 있고, 그 상업적인 건 굉장히 큰데, 그 말고 어떤 정치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부재한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성소수자 운동도 어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우리 이런 인권운동을 하자 하면은 당장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목소리 내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가 된단 말이죠. 그걸 하는 순간 자기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의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고 숨기면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많은데 그러는 순간 다 잃을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뭐 정치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가들의 고민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정치 쪽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고민 자체를 좀 더 확장해서 고민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고